이 찬양 나중에 한번 더 해주세요. 너무 좋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과 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군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또 한 군데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내게 배우라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의 설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 새벽 예배 시간 중에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 모든 그 행동의 양식, 삶의 양식을 세 가지의 동사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바라다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바라는 소원이 있죠. 그 바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또 두 번째는 취하다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어떻게 취하는가, 아니면 내가 바라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내게 얻어진 것, 그죠?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취하다,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누리다입니다. 내가 얻은 것, 취한 것을 어떻게 누리고 향유하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바라는 단계를 지나면 취하고 취하는 단계를 지나면 누리고 이런 어떤 구분되어 있는 단계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의 양식을 한꺼번에 안고 살아가죠. 그래서 복합적으로 우리가 이 상태를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내가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겠죠. 내가 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우리는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선한 것을 바라고 또 선한 것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름답게 향유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바라는 인간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정상적인 궤도에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것 바라고 취하고 그리고 향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정말 너무나도 종종 있죠. 그것은 자기의 삶이 너무나 수고롭고 또 삶의 무게가 막중하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생은 수고하고 또 무거운 짐이다.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아무도 부인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이제 젊은이들을 보면 자기 삶을 다 살기도 전에 어떤 자기 삶의 어떤 왕성한 그런 시기에 들어가기도 전에 지레 자기 인생에 대해서 너무 겁을 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런 현실 앞에서 당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이요. 그러니까 저희 집 애도 보면은 중학교 다닐 때 일찍이 내가 이제 어른이 되면은 GRU 비를 어떻게 내고 살지 하는 것을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뭐 동정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길에 길을 펴지 못하는 그런 그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인생 앞에 무게감을 느끼고 무기력해져 있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와서 그걸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어디를 간다 그러면은 내게 짐을 맡기죠. 그죠? 내게 짐을 맡기지 내 짐을 덜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인생은 너하기에 달려 있어. 너하기에. 이게 굉장히 부담을 주는 말이죠, 사실은. 그죠?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GRUB를 어떻게 내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너하기에 달려 있어 이러면 더 무게감이 심해지겠죠. 뭐 이런 말은 결국 살아남고 싶으면 너 알아서 해. 이런 말이랑 똑같은 말이죠. 열심히 일하고 구하고 닦고 노력해서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하면은 또 부족함이 느껴지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마음과 정성이 부족해 이렇게 얘기하죠. 무거운 짐을 덜려다가 오히려 더 짊어지게 되는 그런 우리의 현실은 피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예수님 한 분만이 내게 와서 배우면 삶이 쉬워질 것이다.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 하나 내 인생에 짐을 덜어주지 않는데 주님만은 너무나 자신 있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앞서 말씀드린 그 인간의 모든 삶의 양식을 세 가지로 표현한 것을 바라다, 취하다, 누리다 이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쉼의 비밀을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되 집착하는 것이 아니죠. 취하는 과정에서 항상 다른 일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죠. 또 누릴 때는 나만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향유하는 것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필요 그런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소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만 좋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피조계와 인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래서 교통하는 그런 하나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나만 좋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바라고 취하고 누리는 그 삶의 양식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외형적인 면에서 비슷하게 보입니다. 악인도 은총을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것을 많이 취하고 그리고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사야서 2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이 어떠한가를 관통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 스크린에 나왔습니까?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악인은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가난과 질병과 이런 그 재앙에 시달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배우려고 애쓴다면 그것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은총을 입은 것처럼 보이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아니하면 그것은 악인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유명한 그 산상수훈의 그죠? 5장, 6장, 7장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아름다운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침의 그 말씀을 맺으시면서 아주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읽었죠. 24절, 25절 보시면은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행하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내 말을 듣고 명심하면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 말을 듣고 마음에 새기면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이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취하고 누리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듣고 행하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몸의 행함으로써 결실을 맺는 자들입니다. 마음으로 선하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고 마음에 짙은 감동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행함이 따라오지 않으면 결코 아름다운 성취감과 열매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개 이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다가 개인수비에서도 이렇게 가까이 지내다가 이제 귀국하든지 다른 지역으로 보내드리는 경우가 많죠. 그때 그 가까이 지내던 사람 보내드리면서 아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아유, 내가 마음으로 못해줘서 정말 참 미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아유,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그죠? 아, 가기 전에 밥 한 끼라도 더 사줄 걸, 뭐 해줄 걸, 그죠? 우리가 굶으면서 사는 것도 아닌데 밥 한 끼에 왜 그렇게 목매다는 것처럼 보이게 살죠? 우리가 그와의 관계에 있어서 밥 한 끼 해주는 그런 행위가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 결실을 맺는 그러한 단계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죠. 행동으로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우리는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몸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도 중요하고 생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매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행동, 몸으로 사는 삶이 빠져버리면 그러면 아무리 마음과 생각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심성이 곱고 착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결실은 늘 못 미치는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몸으로 행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뭐죠? 첫 단계로서 죄를 극복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죄가 무엇입니까? 죄. 악한 짓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고 먼저 성경은 죄는 단절이다 이렇게 말하죠. 죄는 소외다. 단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단절된 어떤 생존하고자 하는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하나됨의 세계를 잘 보지도 못하고 많은 경우 무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됨이라는 것이 말로 들었을 때 좋은 거지. 하나가 되는 거는 참 뜻있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데서만 되는 것이 아니죠. 이 하나됨의 세계로 우리 영적인 본질의 그 하나됨의 세계로 초청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죄의 단절된 상태를 극복하는 것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죄를 단절이라고 말하고 이 단절의 세계를 영적으로 하나됨 속으로 연결하는 인간의 결론적인 단계가 바로 우리의 행함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우리가 다 행하면서 사니까 나는 행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내가 행하지 않고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 자신이나 또는 다른 이들에게 있어서 하는 그 행하는 많은 선한 행위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그래도 내가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행함을 덜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다운 행함, 배운 행함, 그것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다운 행함이 부족한 것은 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지 않은 행함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지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착하고 선한 마음대로 살면 된다. 그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착하고 선한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배우고 가르쳐주시는 그것을 배우고자 애쓰고 배움을 실천하는 행위로 살아라.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적을 갖습니다. 본질의 생명의 세계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자신도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그 생명의 본질의 세계, 하나됨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애쓰는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생명을 보고 느끼게 해주고 누리게 해주는 그런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김정섭 집사님이 기도할 때 누구나 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하나됨의 세계가 있고 본질의 세계가 있고 정말 참 생명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누리고 그리고 인도해주는 행함을 선한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선한 일을 또 다르게 말하면 거룩한 행실이다, 의로움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 몇 군데를 보여드릴 텐데 여기만 나오는 그 선한 일이 아닙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다시 재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재창조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 재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디도서 3장 7절 8절의 말씀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눈으로 잘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자,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죠. 의롭다 해서 영생의 소망을 주셔서 하늘의 모든 축복을 상속으로 받게 하려는 그 말은 참되도다, 미쁘도다, 신실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는 이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여기서도 그러죠.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고 우리를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셔서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이다. 그렇죠? 디도서 3장 14절에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 좋은 일에 힘쓰기를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해라. 우리 기준에 맞게 사정에 되게 이렇게 행하라가 아니라 배우고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의 말씀은 히브리서의 총 결론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는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그 다음에 또 목적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하시려고, 영원히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영광이 주님께 세세 무궁토록 돌려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선한 일에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모든 저자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선한 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근데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또 들은 바가 교회에서 너무 고정되어 있어서 그럼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입니까? 라는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자, 쌀을 얻었습니다. 쌀을 얻어서 어떻게 요리해서 밥을 잘 만들 수 있을까를 지금 논하고 있는데 어떻게 논에 있는 쌀을 익혀서 추수하는가라고 묻는 것이랑 똑같은 질문인 것입니다. 이치가 안 맞는 질문인 것이죠. 단계가 틀린 질문이라는 것이죠. 논에 있는 쌀은 자연 그대로 숙성해서 익으면 우리가 거둬들이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그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쌀을 어떻게 요리해서 밥을 잘 만들고 떡과 죽을 잘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를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단계에서 제가 이 선한 일, 우리의 행위에 관한 이 신앙에 관한 것을 제가 설교를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자의 행위를 너무나 강조합니다. 제가 이제 이 행위와 믿음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뒷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위는 우리가 바쁘게 살고 또 봉사 구제 많이 해주는 삶, 뭐 이런 것도 물론 뭐 부분적으로 포함하지만 그것이 선하게 산다라는 것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성경으로부터 배우지 않은 것이면 어떤 착한 행위도 사실은 쓸모없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문자 그대로 전혀 쓸모없는 행위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배우고 행하는 행위, 선한 일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의의입니까? 그 의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이라고 불리는 말씀 중에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다 기억하시죠?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얻는다면 참 행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목말라 하고 갈구해야 할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의 그 실체가 있고 의의 세계가 있고 그 의의 주인이 있고 의의 모델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합친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의의 실체이시기도 하고 의의 세계 그 자체이시기도 하고 또 의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의의 모델이시기도 하고 또 의의를 제공해 주시는 수여자이시기도 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이사야서의 말씀 26장 10절에서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의를 배우지 못한다라는 의미하는 바가 발을 좀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 의의를 배우지 못한다 할 때 의의라는 것은 뭐 성경에 굉장히 광범위한 큰 주제이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고 그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온전하게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의 뜻과 행위를 총칭 의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장차 온전하게 되실 무엇을 또한 우리에게 소망케 하시는가를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의의가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좀 막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깊은 묵상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캐내어 나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배워야 의의를 알 수가 있고 실제로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분이 내게 의의를 가르쳐주셨고 그 의의를 이루시는가를 알아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실제 인물을 모델로 삼고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의 모델로서 부각되는 측면이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을 지금 묵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의 8장 19절의 말씀을 대표로 제가 한 가지 한 걸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죠. 시작.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참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참신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져 있지 않다고 예수님은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비단 8장 19절에서만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전체가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의라고 말한다면 우리에게 그 의의 실제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배우고 그리고 익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면 어떠한 의의를 배웠다 그래도 하나님의 의의가 온전하게 배워지지 않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배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사라고 할 때 그 온전케 되는 과정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은 악을 행해서 악인이 아니고 아까 그 말씀드린 죄로 단절된 이 땅 위의 세계가 전부 다다라고 믿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절돼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단절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믿기 때문에 자 단절 속에서만 자기 인생을 보고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적인 본질 세계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것이 악인의 현저한 경향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피조계 속에서 단절되면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단절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비교하게 되죠. 단절되어 있으니까요. 항상 개체로서만 보일 뿐이니까 항상 보이는 건 비교 대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수치감을 느끼겠죠. 비교하면서 자기가 모자란 부분이 나타나면 수치감을 느끼겠죠. 이런 것들이 단절 속에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절은 단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작용들을 일으켜내는 것이죠. 인간의 부정적인 내면의 적들을 무수하게 많이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의의 풍성한 길로 나아가는데 가로막는 내면의 큰 장애물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죠. 단절로부터 오는 두려움, 수치, 비교의식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런 모든 두려움과 수치 이런 것들이 그분의 삶 속에서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떠한 자기를 해치고 상처를 입히고 하더라도 자존심 상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뭐 장애물을 얻었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가운데 해방과 자유를 누리시는 분으로서 우리는 그분을 보고 있죠. 예수님은 두렵고 뭐 수치를 느끼고 비교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를 비하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세상을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가까이 가면 우리의 마음의 심기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말을 막 거칠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만나기만 하면 욕을 한다라든지 세상 비판을 한다라든지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가시고 싶으세요? 가까이 가시고 싶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데 전혀 그분에게는 장애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죠.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해방과 자유를 누리면서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유롭게 그렇게 가까이 친밀하게 다가가실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풍성한 자비를 늘 베푸실 수가 있었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먼저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냥 내가 내 힘대로 살고자 하면은 절대로 그것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인간이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해 라는 그 단계에 머물고야 마는 것이죠. 즉 의의를 배우고자 하는 삶이 멈춰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이 단절되어서 자기 자신의 자아의 창살에 꽉 갇혀있고 그 속박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할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또 하나됨을 누리고 사랑과 자유의 축복 속에서 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무언가를 붙드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이러니죠. 딜레마죠.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조차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붙들어야 할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그 소망의 실체를 붙들지 못한다는 거죠. 그 소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가 조금 더 좋은 사람,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인정받고자 하는 것입니까? 뭐 칭찬받고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온통 그런 자기중심적인 것에 쏠려 있다 이 말이죠. 그래도 우리는 정말 인생의 시작, 의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세, 태도가 분명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그 태도가 분명해져야 된다는 말씀은 나의 의, 자기 기준과 틀로는 결코 인생의 부유함을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력합니다. 무기력합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를 배워가는 삶이라는 것은 새로운 복음의 세계가 내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세계로 나도 들어가고 서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격려하고 또 그 복음의 세계를 가꾸어가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그런 축복을 얻었다면 그 축복을 더 자랑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내가 더 가꾸어가야 한다라는 그런 소명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착한 행실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그 의미가, 참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동일한 맥락의 말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고 그의 나라와 의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라.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삶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또 섬기고 나누고 드리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사랑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의를 배워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전도나 선교를 우리가 직접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도와 선교의 정신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일차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도하고 선교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렇게 내가 한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이러한 배우고자 하는, 의의를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놓쳐버리고 살면은 그것은 또 하나의 전도와 선교라는 단절된 영역을 또 하나 생산할 뿐입니다. 여기 우리의 영적인 트랩이 있습니다. 거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시니까 우리를 계속 도와주셔서 빠져나오게 하시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 다가 아니죠. 거기서 우리가 무언가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태도와 행해야 할 삶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정신, 그것을 익히고 살아가는 삶은 결국 반석 위에 세운 집 같아서 어떤 상황에도 허물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 삶을 위협하고 흔들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까지는 못하게 하지 못하죠. 그러나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흔들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을 영혼의 내적인 세계는 내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적인 세계가 땅 위에 드러나게 할 때 그것이 바로 선한 행위로, 선한 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폭좁게 사회 정의와 공평을 터득하는 것이 의의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의의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건 부분적으로 아주 작게 들어갑니다. 아주 작게. 그러나 그것이 의의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정의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와 벌이를 내리는 것이 정의라고 믿고 있죠. 다들 그렇게 믿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고 잘한 사람은 구원하시고 이런 잘못된 성경의 정의 개념이 들어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당신의 아들의 희생을 근거로 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죄를 저지른 자가 있어도 내 당신의 아들의 희생에 힘입어서 용서받고 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정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아, 나 그 말 잘 이해 안 갑니다. 못 믿겠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 못 믿어서 벌을 받아야 된다면 내가 받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거스리는 불의란 말이죠. 이 개념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의 개념을 깨닫고 우리가 그 정의대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태도를 분명하게 굳건하게 견지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벌하실 거야가 그게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저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다라고 믿는 것이 그 정의를 이룩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되고 삶의 선한 일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의의를 배워간다면 어떤 삶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쉼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안식은 안식 이 쉼 안식은 우리가 애써서 주의 길을 배워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쉼의 단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공짜로 얻으시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로 가셔서 배우셔야 그제서야 쉼을 얻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확실하고 우리의 삶 속에 잘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여정을 형성하는 그런 이렇게 복된 구성이 그 인생에 잘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위해서 히브리서 3장 4장의 말씀을 잠깐 인용해 드려야 합니다. 이거 전부 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저자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즉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가를 설명할 때 3장 7절 이하 11절까지를 보시면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거 나와 있나요? 히브리서 3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대, 그러니까 광야 1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 그래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이유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내 길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을 따라서 행하고 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장 또는 히브리서 전체에서는 이 따르지 못한 행실을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말로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이 광야에서 이들이 시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살아계신 걸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라면 인도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떻게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40년 동안 시험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시게 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밝혀서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증험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증험했다라는 것은 증거로 삼을 만한 경험을 충분하게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길,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길을 알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 이유는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에, 단절된 세계 속에서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그 미혹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길을 가되 온전히 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못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믿지 않았다라는 말은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따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진실되게 고백해서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이미 백성이 된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즉 몸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안식에 못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장까지 말씀하기를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다 동요로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결국은 그들은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힘쓸지니. 우리의 신앙을 간다는 것은 우리의 많은 에너지와 그리고 삶의 시간과 노력이 투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투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안식의 차원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본문에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는 그 쉼의 차원을 말씀하고 있다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스도인은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몸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몸으로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하고 의의를 구하고 의의 길을 배우고 행하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그러면 의의를 배우고 행하는 삶은 우리의 또 다른 짐되는 삶이 아니냐? 천만에요. 이것은 소중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행하면서 우리는 터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됨의 온전한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우리의 뜻이, 인간이 원하는 그 소원의 뜻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뜻대로 인간됨도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강하게 단절되어 있는 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행하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더 깊은 단절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더 깊은 소외, 외로움, 두려움, 좌절로 빠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뭐 분명한 예 하나만 드려보면,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옳은 말 해주죠. 그리고 옳은 거 가르쳐주죠. 그것이 자기 뜻이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트랩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가 더 소외되고 더 자식과의 관계가 두려움 속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길을 익히셔야 된다라고 누차 강조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배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적으로 자꾸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또 기도를 깊이 더 잘 드리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셔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런 영적인 의미와 가치 있는 삶, 영원과 사랑의 충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눈을 뜨고 그리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내일 우리가 금식하시면서 참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되겠죠. 이러한 삶이 나의 인생을 진정으로 축복되게 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이루어가시고 온전하게 하실 그 뜻을 우리가 진짜 실제 삶으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의의를 행하는 삶에 더 기치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